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제6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러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그 문을 닫자. 제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와 삼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제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미여 도비와 삼발라고 여순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애를 놓고 25일이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기인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서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의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 항상 내게 편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 잠비아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땅을 5만 2천 평을 저도 기증받아서 이제 개관식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장관이 대통령하고 저하고 만나고 주선을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대통령 같은 분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대통령하고 공식 행사에서 한두 마디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우리가 준비가 안 된다. 대통령 공식 행사를 마치면 바로 다른 스케줄에서 떠나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공식적인 이야기 외에 다른 얘기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는 날이 갑자기 결정돼서 거기는 길이 없었는데 밤새도록 공병대에 가서 길을 닦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한 30분 일찍 가서 돌아보고 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 그 차를 맡은 그 직원들, 그러니까 제가 그 국빈으로 갔기 때문에 외교부 국장이 이제 저를 모든 걸 준비해 주더라고요. 국장한테 내일 좀 일찍 가고 싶다. 근데 그날 이제 우리가 있는 도시 막 비가 왔는데 아침에도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이제 하고 만나시면 한 30분 일찍 이제 그 가서 이제 내가 하려고 또 갔는데 우리 앞에 차를 에스코트 한 차가 다 길을 쓰더니 뭐 고개를 기우뚱기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잘 모르고 또 말도 잘 잠비아 말 잘 모르고 그랬는데 다 차가 돌아가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차도 이제 같이 거기 따라갔지요. 제가 그 운전기사 물어봐도 자기도 잘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앞에 다 차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게 이제 정부 청사가 있었는데 그 청사는 이제 동물들의 그 병을 실험하고 있는 그 이제 연구소 어떤 청사인데 그 청사 기빈실에 저를 보고 좀 기다리라고 앉아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전혀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한 5분쯤 있다가 대통령 차도 그리오되 우리 청사가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중에 군인들이 공병대가 길을 뚫는데 딴 길을 뚫어가지고 우리 가는 데가 빨리 길을 뚫고 있는데 그 사이 이제 우리가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대통령하고 만날 수가 있었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한 15분 동안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잠비아 대통령 대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정말 꿈같은 이야기예요. 잠비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얼마 전까지 할 일이 없어 빌빌 놀고 다녔답니다. 그 영부인은 시장도 아닌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뭐 과일, 뭐 망고, 뭐 바나나 길 펴놓고 2년 전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께서 우연히 야당 총재를 만났는데 야당 총재하고 이야기라도 야당 총재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빌빌 놀고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철학이 분명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야당 총재 그분을 그냥 자기 밑에 일꾼으로 일을 시켰어요. 이분이 그 다음 바로 야당 두 번째가 돼요. 야당에서요. 1년도 안 돼서 야당 총재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참 무슨 일이 이런 일인지 모르지만 몇 달 안에 야당 총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아침 이분이 바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젊은 1년 반 전만 해도 그 영부인은 길거리에 바나나 뭐 코코넛 놓고 팔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것도 자세하게도 없고 상점도 아닌데서 대통령이 굉장히 검소하시더라고요. 순수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야당 총재가 볼 때 이 사람 껍데기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귀한 지혜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걸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바쁘게 우리에게 5만 2천 평인가 4천 평, 5만 4천 평인 것 같습니다. 5만 4천 평 땅을 주시고 같이 이제 착공식하고 그렇게 이제 모였는데 참 재밌는 건 거기 이제 행사가 있는데 저 이제 앞에 대통령하고 나란히 앉았는데 그 춤추는 행사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밑에 비서가 달러로 한참 세야 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그 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춤추는 사람한테 이제 대통령 기부금 주는 거예요. 나도 같이 앉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 돈이 그때 주머니, 전 돈을 벌려 주머니 안 넣어가지고 다녀서, 없었는데, 대통령 따라 나섰는데 돈을 안 주고 못 적어서 춤추는 사람 붙잡고 같이 춤을 췄어요. 그 대통령이 돈을 실려가도 그걸 보고 같이 춤을 춰. 한참 동안 대통령이 저하고 춤을 췄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그날 오후에는 행사를 마치고 박진영 재미가 노래를 불렀는데 잠비아 국가를 연주해야 하는데 공식 행사인데 연주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뭐 들판에서 하니까 그 준비가 안 됐는데 박진영 재미가 전날 아 우리가 국가 불러주겠다고 그래. 아니냐 하니까 배우면 안 된다고 그 인터넷 들어가서 그 잠비아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는 악보가 없습니다. 노래 한번 듣고 바로 와서 노래를 불러서 그 청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고 한번 더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마치고 한번 더 불렀어요. 사람들이 외형으로 볼 때에 보이는 사람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세계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는 어느 날까지 전혀 없던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젊을 때 자기 집 앞에 이곳에 사는 다리 병신을 봤어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 다리 병신을 볼 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저 남자의 아내가 돼주고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저 남자의 다리가 돼주면 저 남자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남편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그 생각을 하고 그 다리 병신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 깜짝 놀라고 뭐 몇 날 몇 달 동안 싸우고 막 그래도 이 아가씨 마음이 하나 같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냥 막 처음에 막 거진에 펄쩍 뛰었고 아이고 아가씨같이 귀한 분이 우리 가정이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은 병신이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다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 그 집에 꽃이 된 거예요. 아침에마다 큰 방에서 같이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이 여자가 웃으면 온 가족이 웃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렇게 행복해했어. 행복해하고 웃음이 끝날 날이 없고 떠날 날이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부인은 늘 이런 생각했어요. 병신이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 극진히 사랑해주고 시동생들도 자기를 위해주고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게 행복이야, 이런 게 행복이야. 숲속의 공주처럼 행복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행복이 딱 석 달이 지나고 끝이 나버렸어요. 신혼생활 석 달 딱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가 내가 늘 반찬사 내가 오늘부터 네가 다녀와라 장바구니를 손에 들려주고 돈을 지어줬어요. 부인이 처음으로 이제 집 밖에 나온 거예요. 결혼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 채소 얼마예요? 이 생선 얼마 하지요? 이 계란 얼마 하세요? 좀 깎아주세요. 그 시아버지 좋아하는 반찬, 남편 좋아하는 반찬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대문간에 남편이 얼굴이 붉게 상기돼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화를 냈어요. 이 부인은 왜요? 왜 화가 났어요? 아이 화내지 말아요. 막 무서워요. 시끄러워. 마음으로 들어와. 이 남자가 여자가 시장 간 한 두세 시간 동안에 여자 자기 곁을 떠나자마자 뭔 생각이냐면 내 아내 너무 순진해. 너무 착해. 그 이 병신 나한테 시집을 왔어. 근데 여자가 나가다가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남자와 같이 커피를 마시고 웃고 막 깔깔대고 하는 그 마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식당에 식사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낯선 남자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게 보이고 막 자기가 아니야 아니야 그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 마음에는 여자가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났어? 안 만났어요? 그럼 아무도 안 만났단 말이야. 계란 장사요? 또 누구? 채소 장사요? 또 누구? 뭐 생선 장사? 또 누구 만났어? 안 만났어. 어디서 거짓말해? 문어 왕에 손 잡힌 게 연단지기 연단지 안에 그대 때렸어요. 이건 사실이었고요. 결국 그 부인은 이혼을 쫓겨 나왔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다리 병신 남편 집 어떻게 살지 전혀 그 뒤에 소식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집인데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 하면은 사실도 아닌 사실 생각에 도르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라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상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꼭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따라갈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믿기 시작하고 막 아내 잔인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바보인 게 사람이에요. 똑똑한 척해도 잘난 척해도 자기 안에는 정말 그 안에는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내가 저 다리병신 남자를 만나서 내가 저 아내가 돼주고 저 다리병신 대신에 내가 다리가 돼주면 저 남자가 얼마나 행복할까. 남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니야? 너무 자기 아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서 날라둬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 끌려가서 불가락 하다가 막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 천사 같은 아내 막 연탄 찍기로 팔에 막 검은지 쫙쫙 아주 정체는 막 약을 봐 여보 잘못했어.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둑질도 살인도 선한 일도 좋은 일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많은 사건들, 사물들, 일들을 마음이 연결해서 그 일들로 말 내 마음에 생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생각 가운데 전혀 근거 없이 생겨지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병원 왔을 때 그때 오창명 목사님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오창명 목사 이제 며느라고 내려오면서 처형을 만났어요. 제 처형이 그때 한양대학교 보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창명 목사님 입원시킬 때 제 처형이 보증인이었어요. 아 오늘 수요일이니까 입원비를 내야 하는데 마음에서 계산해 입원비가 좀 밀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보고 입원비가 좀 밀리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처형이 아무 말 안 하고 나로 돈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 돈이 있으면 좀 내면 좋다고. 그 돈이 없어도 입원비 내야 안 하겠느냐고. 저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나오면서 내가 청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막 큰 돈 쓸 일이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큰 돈 좀 쓰게 하시겠다고 하실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딱 이사 왔을 때가 대치동 110번지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제 우리 주인집 그 지하실, 반지하실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두 달 됐는데 주인이 저를 부르시더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사를 나가겠느냐, 거기 살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인분들도 좋고 집 좋아서 여기 살겠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듬해 봄에 주인이 갑자기 방 비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계약은 안 썼지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안 했습니까? 하니까, 아,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우리 목사님 지하실에 있게 못하겠다고 나간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 갑자기 나가야 했는데 방을 준비할, 그때는 내가 볼 때 한 200만 원만 더 버티면 되는데, 딱 겨울이 지나 봄이 이사철이 되니까, 그때 뭐 하여튼 400만 원인가 막 값이 올랐어요. 그것도 이제 나에게 부담이고, 그의 동서울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게 뭘지도 내가 부담스럽고요. 천안의 김홍영 목사가 연립주택에 가서 복음 전도하다니 건물을 새로 얻는다는, 그것도 제게 큰 부담. 갑자기 그 이제 물질에 대한 부담이 내게 막 오는데, 청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나를 큰 일을, 돈, 큰 돈 쓰게 하시면, 큰 돈 쓰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 제주도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 갈 때 제 아내가, 그 말은 엄마 아파트 10동 천사호 천사집 걸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날 보고 당신 제주도 집회마저 돌아올 때는 아파트로 오라고 그때 이사해 놓겠다고 그러냐고. 이제 와니까 아파트가 새로 짐 다 옮겨놓고 형제하면서 방에 가득 있더라고요. 전충현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재정 맡은 형제였는데, 제일 궁금한 게, 돈이 어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충현 이제 불러가셔서, 형제, 돈 다 됐냐고.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다 됐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다, 지금도 대답은 안 해요, 그때. 훔치다 했는지, 뭐 자기 돈을. 내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겐 그게 무지 큰 돈이었었어요. 무지 큰 돈. 이게 얻으면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입원비, 우리 사는 돈, 동서울, 그 다음에 천안, 정리가 너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건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겠어요. 그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자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 새벽에 며느리가 카톡을 해요. 우리 며느리는 저하고 카톡으로 잘 통해요. 페이스타임으로. 그래서 왜 했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뭐 페이스타임을 했는데, 아들 어제 그 마이애미에서 칸타타를 했는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칸타타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250명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250명이 와서요. 이젠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는데 미국에 암만 큰 교회도 버스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버스가 다섯 대나 대형 버스, 45인승 버스, 무지 길어요. 한국 버스보다 훨씬 넓고 길어요. 그 칸타타 트렐라도 트렐라에다 또 막 빨갛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만들어 붙이는데 전에 하루 종일 했는데 이번에 3시간만 다 끝냈다면서 그 트레일러하고 누가 봐도 그리고 무대도 어마어마하고 오케스트라 뭐 다 100명이 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목사들이 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마이애미에서만 25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칸타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같은 거 하나 준비했다가 마이애미 이제 칸타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역은 뭐 5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하는데 250명의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목사님들은 훨씬 더 말하기 편해요. 적어도 목사님 주는 데면 딱 듣는 첫 마디, 아, 저분의 성경 수준이 어느 정도 그게 딱 하나 보여져요. 그리고 저기 성경책 안에 그걸 정확히 아니까, 목사님들은. 우리 이야기 하는 얘기 딱 들으면 깜짝 놀래요. 깜짝. 작년에 우리가 1100명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우리 뭐 이랬다니 다 기뻐하고 두 번째로 박영구 목사가 뉴욕 근방에 많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올라왔네. 너 교회 그냥 다녀라. 만약 그쪽 교회 교회는 한 명만 오라 그러면 딱 마음 닫아요. 다 구원받고 싶으면 와라. 구원받고 그쪽 교회 가라. 그리고 그쪽 교회 목사님 다 복음 전해주니까. 아, 이 교회는 우리를 성경으로 가르쳐 주고, 교인을 뺏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네. 자기 교회 교인들 데리고 우리 교회와 집회 참석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집회해달라 그래요. 막, 어떨 때서야 막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우리 가진 마인드 강의, 우리 가진 아이, 와이프, 그러지, 모두가 하나님 전부 복음과 연결한 거예요. 이번에 이명보 장로님이 잠비에 가는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운데 전전주에 제가 천안에서 약 200명의 마인드 강의 교수 될 사람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200명이 대학에 가서 이제 한 서너 명이 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수천 명에게 마인드 강의를 합니다. 마인드 강의 시험을 칩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 교수실로 와 부릅니다. 불러놓고 점수가 낮은 왜 낮은지 알아? 마음이 안 그래서 그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마음이란 건 뭔지 알아? 마음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받은 예수님처럼 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반가, 막 되게 반가운 척하고, 막 그 이런 마음에 보다, 막, 그래, 말 잘하면 들었다면 들으면 커졌다, 적어졌다, 그렇죠? 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는 깡패했던 뭐 살인자, 어떤 사람이라도 그날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그만해야겠다,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동안에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리 병신 남편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참 동안 온 식구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 막 이 여자가 이야기하면 또 같이 웃고 여자도 호흡고 또 그다음에 이 집에서 청년 들어보지 못한 여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가 시장 간 사이 생각 하나 들어옵니다. 내 아내는 너무 예뻐, 순진해, 착해. 보통 여자가 더 나 같은 남자 쳐다도 안 볼 건데 그 나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왔어. 근데 길에 나가는 멋진 남자를 보면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갈 거야. 나를 버리고 있는 그 남자를 따라갈 거야. 그게 왔을 때 이미 마음에 여자가 따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못해 난 지켜라 때리고 막 견딜 수를 못해. 몇 번을 그랬어요. 아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불렀어요. 나는 잘난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내 남편 다리가 불편하지만 다리가 돼주 그럼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남편은 나하고 결혼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기로 했습니다. 전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죄를 짓는 것이 항상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개인주도자가 게임을 버리려고 마약을 그만하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심홍수 병제 지금 막 미국에서 칸타타 투어 같이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끊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도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도니까 나도 믿어지네. 술이 생각이 안 난대요. 물론 그동안에 시험들에 한 두 번씩 집에 갔다가 술 마시고 온 적이 있지만 금방 이젠 옛날하고 달라요. 뭐가? 이 정말 행복한 가정에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 하나 들어와서 그 행복이 다 산산조각이 나듯이 여러분 속에 악이나 죄나 어둠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더러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 안에 행복이 내 마음을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죄가 많고 적고 상관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뭐 악해서 상관 안 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다리 아픈 그 남자가 생각 하나가 다 들어와요. 온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날부터 여자 늘 넋치는 여자처럼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행복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 남자 마음에 생각 하나 들어오므로 모든 걸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다리 아픈 남, 다리 병인 남자가 그 생각을 들어, 그 생각이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사실인 양 막 다 깨트려버리듯이 아내를 연단지게를 때리듯이 반대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순실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술을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반대로 그 남자 그런 소리 들을 때, 생각이 들을 때, 아니야. 내 아내는 그럴 여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내한테 아예 시집도 안 왔을 거야. 그렇지 않아. 보니까 내가 나를 참 사랑해. 절대로 버리지 않아. 왜 이런 생각이 나? 생각은 나가. 그냥 그 생각이 끌려다니고 마음에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 힘에서 거부 못하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인 뒤에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능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술도 이기고 담배도 이기고 마약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어지고 여러분 이 남자가 사방에 정말 행복이 다 갖춰져도 생각 하나 다 깨뜨렸는데 반대로 어떤 고난, 어떤 절망,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의 생각 그걸 다 깨뜨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소망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뭐 대기업에 취직했다 합격했다 아 좋아 내가 이번에 돈을 벌어 직장에서 월급이 많이 올랐다 아 좋아 내가 이번에 승진했어 내가 예쁜 아내와 결혼했어 이런 이제 일들을 중요히 여겨요. 그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부자도 그 남자처럼 아무리 행복한 여자 살며 있어도 다른 생각 하나가 들어 그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 마음이고 불행을 느끼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넣어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늠 안 했지만 마음으로 가늠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가늠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에게 한 예수님은 그 여자만 말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가늠한 여자에게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모든 가늠한 여자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 38년 병자만 아니고 그런 병든 모든 사람에게 했으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간음을 했다면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서 그래 이 여자처럼 나 이제 살았어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주님이 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날 정죄할 자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느헤미야를 쭉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교회에서 아무 직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민이었는데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 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 종으로 잡혀가고 남은 종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농욕을 받고 모욕을 겪고 있다. 그러자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 예루살렘은 구약에는 어느 성하고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 거룩한 성하는 노래 있잖아요. 나 어제 뭐 한밤에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있더니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인 것은 그냥 거룩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담이 있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분이 돼야 거룩한 성이 되는 거지. 아무리 거룩해도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이 섞여 있으면 그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성벽이 있다는 것이고 성문이 있어서 성 밖과 성 안이 구분되어 있어서 성이 거룩한 여러분 저희들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가 구분되어 있고 같이 흐르지 않고 거룩함을 지킨다. 그게 주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거룩함 자체가 훼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케냐에 갔을 때 기통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기통감 목사님 저에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회가 어때요? 자세히 뭐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통감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는 모두 연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통감 목사님 정색을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연합되기를 원치 않는다. 복음 안에서 연합돼야 한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시간 동안 기통감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통감 깜짝 놀라했습니다. 기통감 목사님은 1945년생이고 전 1944년생인데 딱 끝나고 딱 소리 엘드브라더 나한테 제 말하면 형님 그 뜻입니다. 한 살 내가 많은데 하여튼 나이 많은 형님 대접받은 거고 단어 아무것이 없는데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믿음 이 복음 그냥 혼탁돼서 껴져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명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도 여러분 육으로 흘러가는 욕망,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거다 뒤섞여 있으면 내가 거룩한 삶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육하고 영이 분명히 구분돼서 이거는 세상적인 거야. 이건 육인 거야. 내가 밥을 먹자면 육인 거, 이건 영적, 그 구분돼, 영적으로 분명히 거룩함이, 거룩하고 그냥 돼. 그게 이제 무너졌다는 것이. 진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악한 사탄, 거룩한 교회를, 복음진 교회를 무너뜨려 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다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핏발발까지 자기 마음 포기에 무너지고 그런 게 많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세워나가는 게 뭐냐면 거룩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 속에 거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나와도 죄사함 받아야 분명히 성도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걸 이제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 쌓는 일이 그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쌓으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같이 다 성을, 온 백성이 같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성 쌓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절에 이후에 모에다벤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성 쌓는데 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찾아가 보니까 뭐라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외소에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몸을 지키자.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주변에 계속 대적하고 성을 못 쌓도록 방해라고 정말 같이 섞이기를 원하고, 그렇지, 이 진짜 거룩한, 이 거룩함을 유지 못하게 하려고 한 역사도 있었는데, 성을 쌓는데 뭘 하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속에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 성소에 가서 우리가 외소 안에 이 건물을 걸어 잠그고 숨자. 밤에 너 죽이면 어떡할래? 첫 번째, 느헤미야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한다. 내가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 마음을 두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왜 성소에 가네 숨어서 잠을 잤다더라. 그럼 우리는 안 죽겠나? 온 성을 산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사탄은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담해서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상세 기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회와 똑같이 같이 흘러가면 핍박받을 일도 없고 재판받을 일도 없고 어려움당할 일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기독교 신문사 편집국장 8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목사님, 우리는 박 목사님 이단 아닌 거 잘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됐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같이 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기독교 신문사 언론 맡은 사람들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단은 소리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하도 좀 싫다는 마음이 한 번씩 생겨요. 왜 이렇게 내가 다른 교회랑 똑같이 가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손잡고, 예, 좋습니다. 예, 아멘. 좋지요. 좋지요.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데, 예루살렘 성을 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건데, 내가 이 사람들 계획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첫째,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느헤미야가 성소에 가서 숨어서 밤마다 숨어 잠자는데 죽어버리고 그러면 위기가 있구나. 우리도 위험하겠구나. 우리도 위험하겠구나. 그래 이제 느헤미야만 두려움이 온 성을 산 두려움 속에 빠진 겁니다. 그때 성 쌓는 사람에게 아직 땅에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 우리의 성을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어려운가 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면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자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가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니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산발렉과 도비아 게임을 받고 같이 그쪽 편이 돼서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재판 받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부담도 되지요. 이런 그런 가족들이 막 그러지요. 듣기 싫지요. 막 그래. 그러나 누구든 경건하게 사고는 핍박을 받으란 말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리 병신 남자가 그 생각 두려움 속에 딱 빠졌어요. 내 아내가 딴 남자를 따라가겠구나. 따라가겠구나. 막 견딜 수 있는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숨이 참 못 견참 제자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사탄이 우리 복음을 위한데 그런 생각 한번 안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런 식으로 우리 위협하고 어렵게 부담을 딱 주고 두 번째는 조금씩 세상에 물들게 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저는 잘합니다. 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크고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박옥수모가 돈을 먹으려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 선교를 중단해야 합니다. 돈이 남아야 내가 먹을 게 있지 그죠? 다음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내가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 해외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번에 한 사모가 아프리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교제에 믿음이 없는 거는 지금 믿으면서 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줘 뭐 해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차 한 대 사주세요. 우리 차가 꼭 필요해요. 그래 내가 사줄게 약속을 했어. 시어머님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막 그들 몸도 불편한데 차도 없이 아, 예, 차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차 사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사줄까 돌아갈 때 주자. 어렵지만 그걸 왜냐면 또 사회에 돈 모아서 또 같이 또 사주고 그래 자 우리 차는 좀 같이 보채자 이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돈 욕심 부리면 우리 교회 절대 못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좋아하면은 한 달도 못 가서 성도들, 아, 우리 목사 돈 좋아하네. 그 마음 안 가지고 돈 못 모읍니다. 금방 안 봐도 느껴집니다. 자,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향해 일하고 싶은 마음을 점점 멀리하고 두 번째 작전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 마음이 빠지면서 내가 먹고 사는 쪽에 마음이 빠지면서 복음일에 써야 할 마음을 그쪽으로 들어가고 복음일에 써야 할 시간을 근데 서서히 뺏기고 복음에 써야 할 물질을 그렇게 뺏기면서 사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에 정말 우리가 이 강남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 전체 4분의 1도 안 되는 몇몇이 땅을 사기 시작했고 그들 전부를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일인데 우리하고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앞에 아파트 단지가 서면서 요즘은 보통 애들 하나 놓고 마이너 둘인데 우리 교회는 뭐 마이너 4, 5 낳잖아요. 당첨한테 전부 뭐 애기 둘 놓으면 1순위, 셋 놓으면 0순위라는데 전부 0순위 아파트 당첨 다 되고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위치 올라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막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이쪽에 4,950평 땅을 살 때 그 옆에 땅을 51억 달라고 내가 48억 주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1억 더 받고 안 팔라고 그랬어요. 전 늘 땅 거래할 때 그랬어요. 한 번도 내가 달래본 적이 없는 게 나 뭐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말자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더 좋은 땅인데 37억에 나오는데 유찰 주도 16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방문 때 장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48억에는 16억이 되니까 꼭 내 마음에 강남교회도 선도도 지난번에 예배당 지고 수고했고 고생했다. 내가 3분의 2는 내가 되겠다. 3분의 1만 내 16억의 땅을 샀어요. 4,950평 좋은 땅. 지금 공원 분지인데 2020년에 공원 분지 해제되고 더더욱 이쪽 지역에 저 뭡니까 용적률이 해제되면서 거기 다 수십 층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몇백억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돼가는 거예요. 제가 뭐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땅 사면 그렇게 되고 전부 그렇게 돼 땅 사면 안 될 거 아니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나 뭐 억지로 양손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면 사고 항상 그랬어. 하나님 안 하면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땅을 다 계산하면요. 몇 천억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멕시코 와서 83,300평. 계산해 83,333 가더라고요. 하, 좋은 땅. 여러분 8만 평 무지 큽니다. 아직 가보지도 못했어요. 마니푸르에서도 14만 평 땅 얻었어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저한테 땅 주려고 해요. 인터넷 보면 꼭 형제들 보내. 모세 이번 땅 주려고 그럽니다. 이번 어디도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비싼 아파트다 좋은 차가 있고 좋은 금고에 돈 있고 보세요. 그거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행복하며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불행 그걸 알아서 왜 여러분이 강남교회 와서 그 남자가 마인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생각 이거 뭐야 마귀가 넣어준 거네 내 아내가 절대 그러려는데 이런 생각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이리 봐봐 내가 오늘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더라. 당신이 딴 남자 따라가거든 생각을 넣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 마귀들은 절대 당이란 거를 좀 믿는다. 그렇지 당신 맞지? 아멘. 그리고 우리 화목하자 그래. 그럼 당신 구원 받아야 돼. 그때 아내도 구원 안 받았었을 그때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쟁 간장하면 늘 뒤에 문제하냐. 야, 저분이 대학에 마인드 교수로 가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뭐 중국에, 중국말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도 정부가 공산주의인데, 인도에도 정부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마인드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집에 금이 있느냐, 은이 있느냐, 보석이 있느냐, 차가 얼마나 좋으냐, 저 얼마짜리 아파트,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슬픔을 느끼는 건 마음이지, 사람의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지. 그래서 마음에 이런 주님이 계시고 약속이 계시고 주님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자리를 잡으면 그 남자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어떤 여자 누가 우리 딸 찔러 죽이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들어와 점점 변해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저 남편 딴 여자가 있겠구나 그 여자가 내 딸 괴롭힐구나 그럴 바에야 내 딸이 죽는 게 나 그래 엄마가 죽기 전에 죽여주고 죽을게 딸아 용서해라 난 널 사랑해 그 널 죽이는 거야 그 여자 딸을 죽였어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 지금대로는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아무리 돈을 벌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잡으면 불행하고 두렵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금식은 거의 90% 쓸데없는 근심을 해요. 안 해도 될 금식. 하나님 다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 돌보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가 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자리를 잡으면 절대로 그런 슬픔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지위를 가지도 아니고 50억짜리 아파트 살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예수의 때 마음은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고 그 안에 평안이 들어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한 통신훈련소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든 교육을 받았어요. 4개월 동안 통신교육 받았는데 2등병으로 교육생으로서 우리 부대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뭘 담았느냐. 여러분 금고 안에 가진 금은 보아서 그거 별로 여러분 마음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참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평안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면 부부 사이도 행복해지고 친척 사이도 형제지가 즐거워지고 뜨겁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귀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악한 사단 각가지로 괴롭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말라리아 걸리면 어떡하지? 정갈이 쏘이면 어떡하지?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해도 저 사람이 말이 나한테 막 대들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도 좋겠다 그 마음이 들다가도 가난해지면 어떡하 이런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움이 여러 마음 가운데 많은 기능들을 죽여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밝고 보람되고 힘있고 밝게 살아야 할 삶을 어둠으로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인들이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게하시에 이르보니까 적군이 깜짝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엘리사는 너무 태연한 겁니다. 보니까 엘리사 말,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많다.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하도 다툼에 엘리사가 기도. 하나님 저 눈을 떠 보게.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아람 군인들의 병거들 딱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 딱 둘을 싸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환난이 와도 두려움 와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날개가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는 거면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의 눈과 세상적인 면만 볼 때 두려운 거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어난 생각 다 받아들이지만 냉정하게 성경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저거 대적 아닙니다. 이거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문제보다 지키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면 여러분 지키게 급급해야 하고 정신없어야 하고 벌벌 떨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한 것뿐입니다. 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늘 강형제님이 간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느헤미야가 두려움 속에 빠졌다면 당장 도망가서 성전 숨고 벌벌벌벌 오늘 저기 또 차차 안 오나 잘 봐 네가 버텨서 오늘 온다고 얘기해 그래 군인들 모으라고 해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다 아이고 내가 괜히 성 쌌네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알았어요. 나 같으면 뭐 하려고 성전에 가서 숨겠다 나 안 그러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 날 지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키는 의심하고 배신하는 마음 갖지 말고 세상 속으로 마음이 빠지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돌보실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마음껏 복음을 위해 삽시다. 그라시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 대가 바라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화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구원받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합창들이 그러니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좀 어려워 두려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시간을 드리시고 적어나마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서 나를 위해 쓸 걸 하나님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그걸 경험하시면 날마다 웃으며 살고 느헤미야처럼 그대 나 못 이겨 결국 성역사가 마치니까 대적이 두려워하고 성역사 이루어서 얼마나 우리가 드디어 성을 쌓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이 된다 딱 나눠서 하는 그런 삶이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